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에레제이든과 장파티스트 미셸의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 만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스마트 미디어학과의 한동욱 교수님께서 쉽고 재미나게 책 내용을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이 바로 명성에 대한 챕터입니다. 책의 저자는 빅데이터로 어떤 사람이 유명한지, 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정미 씨는 지난 200년 동안 가장 유명한 사람 누가 떠올라요?
저는 그냥 마이클 잭슨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마이클 잭슨은 좋죠.
네. 그 좀 친숙한? 익숙한? 친숙한? 그리고 가장 큰 사회 이슈가 되었었던 제 나이 때에서는 생각하는
대단했죠.
게 가장 마이클 잭슨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빌 게이츠요.
아, 빌 게이츠.
네, 세계 최고 부자로 올해도 뽑혔고
맞아.
그가 쌓은 부뿐만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그런 맞아. 면에 있어서 정말 맞아. 존경스러운데요. 우리 한동욱 교수님은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스티브 잡스인데요. 너무 최근의 인물인가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사실 그 IT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족적을 남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방법이나 일반적인 길보다는 정말 그 개성 있는 뭔가 이제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왔기 때문에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셋이 정했던 게 만약에 검색을 하라면 검색을 했을 단어일 거잖아요.
네네.
각자 추구하고 꿈꾸고 있는 걸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관심 맞습니다. 있는 분야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 한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스티브 잡스.
나중에 구영희 아나운서께서는 기부를
좋죠.
재단을.
정미 씨가 참 날카롭단 말이에요. 자, 이제 두 저자가 유명인을 찾기 위해 기준으로 삼은 방법이 있는데요. 명성을 질병처럼 다뤄야 했다고 한 그 방법.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그 질병을 연구를 할 때 그냥 어떤 질병을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그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질병의 트렌드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 태어난 어떤 그 특정 집단들을 일단 대상으로 하는 게 그게 이제 코호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느 해에 이제 태어난 사람들, 어느 기간 동안. 그래서 그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 걸렸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라서 본다는 거죠. 잘라서 보게 되면 그 질병들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변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코호트 분석 자체를 활용해서 명성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해에 태어난 어떤 인물들이 얼마나 유명한가. 태어난 연도별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방법이 통계를 내는 다른 연구에도 많이 쓰입니까?
주로 이제 그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질병 연구 뭐 이런 쪽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른 뭐 인문사회 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많이 그 쓰이는 연구들은 아닙니다. 주로 이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뭐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쓰게 되죠.
그렇군요.
네네.
그렇게 해서 1800년부터 1949년까지 연도별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책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1802년에는 빅톨 위고, 1809년이 링컨이고요. 93년이 마오쩌둥, 이제 1900년대로 넘어가면은 40년이 존 레넌, 그리고 46년에 태어났군요. 빌 클린턴 등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카데미 어워드인가요? 백인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눈에
맞아요.
보여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건 뭐 통계의 잘못이시기보다는 이게 이제 어떤 역사의 편파적인 한 측면을 그냥 그대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들이 그 백인 남성 편향적으로 돼 있다. 남성 편향적으로 돼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성 활동 범위가 또 좁긴 했었고.
그 연구 중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런 얘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weird라고 하거든요.
네.
weird, that's weird. 막 이러잖아요. 정말 그거 정말 이상하네? 막 이런 뜻인데. 근데 그 뜻이 원래 weird가 W는 이제 white. 그 다음에 E는 educated.
네.
그 다음에 I는 industrialized. 그 다음에 R은 rich. 그 다음에 D는 democratic.
네. 그래서 아, 모든 다 좋은 것 같다 붙였는데 네. 위어드가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연구들을 다 봤을 때 네. 위어드란 연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 우리가 일반 전체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다 이런 사회과학적 논문을 보니까 전부 다 위어드야. 이거 백인 그럼...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을 이제 빗대서 위어드하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이제 합니다.
재미난 해석인데요.
네. 명성과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결과가 있는데 유명해지고 싶으신 분들 특히 귀를 바짝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연령이 점차 어려지고 있다. 그리고 직업 선택도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직업군으로 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쳤을 때 얼마나 유명하냐. 네. 그 직업군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가서 어떤 유명해지는 정도.
네.
그걸 봤을 땐 정치인이 가장 높고요.
네.
그다음에 작가. 그다음에 과학자.
네.
배우. 예술가. 제일 낮은 건 수학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빨리 유명해지는 거는 또 다른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20대에서 30대에 빨리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배우를 해야 되고요.
네, 네.
빨리 이제 연예인. 그래프가 그 이름은 빨리 탁 뛰어 올라갑니다. 네. 20대 정도에. 그다음에 이제 작가 같은 경우는 30대 후반에 유명해지는 경향이 좀 있고요.
네.
정치인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참아야 됩니다.
네.
40대, 50대, 심지어 60대까지 유명 안 하다가 맞아요. 어느 순간 60대 이후에 쫙 유명해져서
네.
그걸 굉장히 유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아하.
그다음에 과학자 같은 경우는 배우만큼 유명해지지만 그 유명해지는 데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렇죠.
배우만큼은 유명하지만 네,
이거 공부를 하고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네.
아,
네.
여기서 이제 제일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본인들이 뭐 약간 수학자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수학자 같은 경우는 유명해지기도 힘들고 유명해지는 데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뭐 이렇게 그런 직업군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1800년대에서 1920년 사이에 태어난 인사들을 조사했더니 그렇게 나온
네네.
거잖아요. 정치인이
네네.
가장 이제 유명했고 근데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뭐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도 20살에 네. 창업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요즘 뭐 우리나라 K-pop 네. 이끄는
맞아,
젊은
맞아,
친구들
맞아, 맞아. 엄청 어리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유명해지기도 하고 또 부도 축적하고 그러는데 시대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고 근데 네. 하여튼 참고는 할 만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지난 200년간 가장 유명한 인물 베스트 10을 뽑아봤더니요. 많은 사람을 학살한 사람일수록
아하.
더 유명하다. 이건 좀 끔찍한
맞아요.
통계인데요.
네.
그런 상관관계가 나왔네요.
네. 좀 끔찍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 결론은 10명을 뽑아봤을 때 아돌프 히틀러, 그다음에 마르크스, 프로이트, 레이건, 그다음에 스탈린, 레닌, 그다음에 아이젠하워, 디킨스, 무솔리니, 바그너 이렇게 10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보면 이 중에 그 히틀러 같은 경우는 한 1000에서 1100만 명 정도 시민과 전쟁 포로를 학살을 했고요. 스탈린 같은 경우도 한 2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을 또
그러게요.
죽음으로 내몰았죠. 마찬가지로 네. 이제 여기 있는 무솔리니나 이런 같은 경우는 30만 명 정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존 레논을 죽인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존 레논을 죽이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레논의 명성을 훔쳐서 내 것으로 하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앵그램 뷰어가 가지는 어떤 약점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맞아요.
이게 언급되는 네네. 횟수 이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명성이 아니라 뭐 다른 부분 오명이라도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언급이 된 것이죠.
그 판단에 대해서는 뭐 그 독자가
네, 네 맞아요.
해야
네.
되겠네요.
그 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 근거가 그래프로 봐도 확인이 됩니다.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 둘 다 달을 밟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닐 암스트롱만 알고 있지 않나요, 교수님?
네.
네. 네.
버즈 올드린 어디서 태어난 것이죠, 이분?
저도 솔직히 네. 이 말씀드리면 버즈 올드린이 누군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암스트롱보다 한 19분 조금 더 되게 이제 그 후에
아이고.
달을 밟았다고 합니다.
아, 화장실만 안 되는 것도 네. 갔어도 1등인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마 그 저기 그 암스트롱보다는 굉장히 언급이 정말 그 그래프 한번 나중에 가서 쳐보시면 네. 그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네, 비교, 네. 예.
그렇게 보면은 아마 우리 사회에는 2등을 기억해 주지는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네,
씁쓸하지만 요거 기억해.
씁쓸합니다.
우리 네. 셋이라도 버즈 올드린씨 기억해 주죠.
네.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줄 세우기는 하지 말도록 해요. 네. 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 빅데이터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네. 그 빅데이터로 어떤 사람이 유명해지는지 역대 유명한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알아봤는데요. 이와 관련된 퀴즈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 만나는 빅데이터 인문학의 두 저자는 800만 권의 책에서 지난 2세기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 10명을 뽑았습니다. 누구나 익히 들어봤을 역대 유명인 베스트 10. 이 10명에 속하지 않는 인물은 다음 중 누구일까요? 참고로 유명하다고 다 훌륭한 사람이란 건 아닙니다. 1번 히틀러, 2번 스탈린, 3번 버즈 올드린.
네,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어요. 닐 암스트롱의 19분 늦는 바람에 네. 이름이 잊혀진 그 사람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세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은요. 추첨을 통해서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번 곡은 한동욱 교수님의 추천곡인데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온 곡이죠. 기현의 세월이 가면 함께 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전주대학교 스마트미디어학과의 한동욱 교수님과 말씀 나누고 있어요. 앞서 명성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명성을 의도적으로 억압한 예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르크 샤갈이라고 하는데요. 한때 그 이름이 독일어 책에서는 아예 사라졌었다면서요, 교수님.
네. 그 나치하의 1936년부터 43년 사이에 그 독일 책에 샤갈이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원래 그 모더니즘 운동의 개척자인 샤갈은요. 네. 20세기 중반에 가장 선두적인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러시아에서 태어났고요. 네. 1917년에 이제 러시아 혁명 직후에 30살의 나이에 이제 명성을 얻다가 혁명으로 이제 어려워진 러시아를 뒤로 하고 이제 프랑스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1933년에 이제 그 제국 문화부를 설립을 기점으로 히틀러가 이제 그 샤갈 같은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면서 네. 그 유대인이자 초현실주의 표현주의자인 샤갈은 이제 탄압의 정조준점에 있게 되는 거죠.
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더 큰 피해를 본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색채의 마술사 네. 샤갈의 이름이 독일어 책에서는 사라졌었군요. 네. 그 나치의 검열과 탄압이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 뭐 그런 것도 빅데이터로 확인이 되나요?
그 문학이나 정치, 역사, 철학, 종교 부분에서 나치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그 지식인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식인들을 그룹들을 이렇게 문학, 정치, 역사, 철학, 종교 이렇게 해서 그룹 한 다음에 그 나치 전부터 그 다음에 나치 후의 그래프의 모양들을 보면은 나치가 지금 영향을 끼쳤던 그런 시기에는 현저하게 그 그래프들이 낮아져. 있습니다.
네.
그 기간 낮아졌다가 그 이후로는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요. 또 반면에 이제 그 거기에 선동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많은 어떤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네. 반대의 그래프를 네, 보이겠네요. 네. 네.
그럼 나치의 비슷한 사례처럼 또 빅데이터로 알아볼 수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그 러시아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소비에트 연합, 그 소련의 탄생을 가져온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네.
그 뇌졸중으로 이제 레닌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트로츠키가 이제 계승을 하겠다. 계승을 판단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스탈린과 지노비에프, 카베네프 이 세 명이 이제 동맹을 맺게 되죠. 그래서 트로츠키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25년에 스탈린이 이제 소련의 지도자가 되게 되는데요.
네.
지도자가 이제 되고 나서 그 과거의 친구였던 그 두 명을
동맹 맺었었던
네, 처단을 하게 되죠.
어허.
그래서 이제 그 처단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그 스탈린의 재임 시절에는 거의 이제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안 돼 되가요. 그 이후에 그 고르바초프의 개방 이후에나 네. 그 두 사람의 어떤 언급들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읽으면서 네. 그랬는지 아 이게 들어간 이름을 금서 처리해서 이거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거의 불리지 않았던 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책을 어떻게 보면 책을 없애버리는 책을 아하. 지워버리는 분서 정책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책 안에 이제 내용도 뭐 그 사람 언급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역사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맞아요. 말씀이 되는데 그렇다면 네. 무엇이 억압받고 검열받는지 빅데이터로 역추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랑 약간은 비슷하긴 한데요.
네.
이거는 비교를 해보려면 뭔가 비교할 그 어떤 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비교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같이 어떤 그 시대의 자유로운 부분.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국 같은 곳에서는 아, 이 정도의 빈도로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런 정도로 이런 정도 빈도로 표시가 되고 언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탄압이라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이 사람은 그렇게 언급이 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됐다. 치면은 이제 오히려 그거는 선전에 해당되는. 그래서 비교 대상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탄압됐는지 선전됐는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빅데이터를 통해 본 이런 결과들 교수님께서는 뭐 충분히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물론 이제 그 역사라는 것이 참 복잡하고 네. 그 시대에 뭔가 이런 사회를 반영해야 되고 이렇지만 그 거기서 나오는 이제 단어들의 언급이란 것 자체도 그 책이나 이런 거에 언급 자체가 역사를 반영한다고 보면 그 단어의 언급들 이건 것들도 충분히 어떤 그 합리적인 수준에서
네.
이해 가능한 어떤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역사에서 있었던 검열과 억압의 사례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한동우 교수님의 두 번째 강연으로 빅데이터의 명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부 뭐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이제 저는 빅데이터의 명암 그래서 빅데이터의 어떤 밝은 점 그런 사례들 이때까지 그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거기에 다른 또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그 스포츠 분야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심판들이 스트라이크 존을 개인들의 어떤 취향, 심판들의 취향에 따라서 약간씩 좀 차이가
달라요.
있거든요.
네, 네.
좀 너그러운 분도 있고 네. 아니면 좀 빡빡한 분도 있고.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아래쪽인데도 스트라이크를 줄 수도 있고
맞아요.
이게 선에 걸쳐 있지만
네, 네.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걸 이제 빅데이터로 각 심판들이 스트라이크라고 했던 부분들을 다 그걸 축적한 다음에 그걸 분석해서 심판들의 성향들. 그래서 이런 심판이 나오면 투수한테 이런 공을 던져라.
아하,
괜찮네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럭비 같은 경우도 상대팀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비가 이제 어떤 패턴을 해야 되는지를 다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때 네. 하더라고요. 그거는 네네. 좀 위에서 탁 내려다보면서 네. 빅데이터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스포츠에 이제 활용 가능한 들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야구는 정말 이제는 뭐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는 뭐 스포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어러블 가전들이 주는 이런 것들에서 그 다양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해 주는 이런 쪽에 이제 얘기들이 좀 있고요.
네, 그건 뭐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신다면은요. 웨어러블로 해서
네.
나의 뭐 심박수를 재서 의사가 직접 그걸 보고 원격으로 진단을 한다든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물론 이제 뭐냐면 이제 병기나 이런 거에 그 장치를 해서
네.
사람이 이제 일어나 소변을 보면 소변을 검사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보내준다든지 이런 모형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뭐 이렇게 거울을 보면 거울을 보고 어느 부분이 약간 검어졌다. 과거에 비해, 데이터에 비해.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활용을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인간의 이제 방대한 어떤 염기 서열, DNA를 분석을 해가지고
네네.
그걸 이제 그 오히려 그 질병을 예방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염기서열 분석이나 이런 것이 비용이 과거엔 한 억원대.
억원대였다고 너무 너무 비싼데 네. 요즘 많이 내려왔던데.
예, 천원만 원 이하로 이제 떨어졌다고 이하. 네,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한 87%가 돼서 네. 유방 절제술을 해서 굉장히 이제 또 사람들이 오 걸리지도 않았는데 왜 저런가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 특별히 이제 거기에 관련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빅데이터 분석이 의료 쪽에도 쓰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정말 놀랍습니다.
맞아요.
네, 아주 뭐 잘 그 회자되는 예인데요. 구글이 독감의 유행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람들 독감에 걸린 것 같으면 머리가 아프고 뭐 좀 몸이 찌뿌도 하면 이거 그 목이 아프면 이거 독감 아닌가 검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검색을 어느 지역에서 더 많이 하는가 독감 관련해. 그래서 독감을 미리 예보하는 이런 시스템도.
저쪽 독감인가 봐. 그래서 이제 대처할 수 있다는 맞아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교육 분야에서도 이거는 아주 장기간의 분석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들하고 그 사람들이 졸업시켜서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됐는가. 그래서 그 초등학교 교사하고 그 사람, 그 교사들이 가르쳤던 학생들의 상관관계. 어떤 초등학생이 굉장히 선생님이 훌륭한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분석할 수 있고
나올 수 있겠어요. 네. 이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의 성적이 나중에 상당히 좋더라. 네, 인생 네. 성적이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금융 분야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주가를 예측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이제 뭐 사용을 하는데요.
교수님도 이거 좀 하세요.
저는 뭐
오신 김에 하시네요.
저는 뭐 얼굴이. 그거를 분석하는 거 연구하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거랑 아주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분석하기는 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것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하고 부정적인 요인들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네.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다 싶으면 이제 그 의미를 해석해서 아, 내릴 것이라는 걸 예측을 막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주가에 반영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걸 네네. 통해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들을 펀드나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유통 부분에서도 그 콘텐츠 유통 같은 경우 아까 잠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여기는 검색으로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한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에 진출을 했는데요. 뭐 비디오나 뭐 이런 거 VOD 서비스 해주고 뭐 이런데 그 거기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넷플릭스가 추천하는 75% 그러니까 추천하는 영화를 75%가 그대로 본다.
아 정말
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C를 보고 그다음에 D도 같이 봤다는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C랑 D랑을 같이 보네. 그러면 C랑 D랑 같은 동일 그룹에 놓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C라는 걸 봤는데 D를 아직 안 봤어요. 그러면 D를 이제
추천해준다. 네,
그런 이제 시스템을 이제 주로 갖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맞아, 맞아. 네.
정보들이 네.
내가 나를 한번 더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는 자사의 어떤 그런 추천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좋다. 뭐 이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네.
우리보다 10% 이상 더 좋게 예측하면 돈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해서 그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컨테스트를 한 거죠. 그 실제로 10.06% 정확도를 보인 팀이 상을 받아왔습니다. 그것보다 이제 그 머신러닝 뭐이라고 하는데 딥러닝 네. 이런 쪽으로 기술을 통해서 그걸 조금 더 낮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그 팀이 이제 그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듯 뭐 좋은 점만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네.
그 동전의 양면처럼 빅데이터는 또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그 빅데이터에서 이제는 어두운 면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빅데이터 세상이라는 책을 저술한 그 옥스퍼드 대학의 빅토르 마이어 셴베르거 교수님이 계세요.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 디지털 시대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판옵티콘. 판옵티콘 그러면 이제 원형 감옥이거든요.
네.
원형 감옥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가 영원히 남게 돼서 후세가 당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
맞아, 맞아,
이겁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사실 원형 감옥이 이제 이렇게 원형 감옥이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간수 한 명이 중앙에 있으면
네.
쭉 둘러보면
맞아요.
다. 그러니까 사실 간수가 빅데이터 시스템일 수도 있거든요. 다 감시할 수 있는 체제. 또 다른 거 뭐냐면 이 마주보고 있는 이제 그 죄수들이 서로 어, 저 죄수는 뭐하나 뭐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구조가 아. 이제 원형 감옥이거든요.
아. 지금 우리가 갇혀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축적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빅데이터로 많은 어떤 좋은 점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잊혀질 권리를 갖지 못하고 네. 있는지도 이제 맞아요. 모르는 거죠.
엄청 문제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좀 어두운 면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 또 드리기도 네. 할 텐데요.
네.
그 데이터가 이제 모이게 되면 데이터 굉장히 많이 쌓이다 보면 당연히 보안의 이슈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한번 뚫리게 되면 많은 데이터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게 이제 어떻게 사용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해커인 제리 모스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네. 이제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옛날에 지금 뭐 도둑을 맞으려면 열쇠를 잘 관리하면 되잖아요. 뭐 열쇠 도둑한테 안 뺏기면 되고 누구가 이렇게 예, 그 잘못 쓰면 안 되게 이렇게 잘 관리하면 되는데 현대에는 그 열쇠를 이렇게 쓸 때 누군가가 그 먼 곳에서 망원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로 딱 찍는 겁니다. 열쇠를. 네. 그럼 그 열쇠 찍은 거 가지고 바로 3D 프린터로
열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방법으로 보안이 뚫리고 있다.
맞아,
뭐 이런
맞아,
얘기를
맞아.
하고 있는 맞아, 거죠.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그 아주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해커고 그렇지만 나도 잘 모르겠다. 이제 시스템이 복잡해서 어디서 뚫릴지 모르겠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복잡성에 비해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네. 컴퓨터 바이러스 한번 떴잖아요.
네네.
그 이 컴퓨터를 켜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제 모든 그 문서나 이런 걸 잠궈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풀고 싶으면 어느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해라. 그럼 네. 해킹을 해가지고 다시 또 풀어주겠다. 이래서 친구가 한 3명 당한 친구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랜섬웨어라 그래서 그게 뭐 그 일종의 인질이죠.
아, 그렇죠.
인질을
그렇죠.
잡고 그다음에 이걸 풀어줄 테니 돈을 달라. 뭐 이런 건데요.
사실 그럼 지금 이렇게 네. 이제 어두운 면도 있는 거잖아요. 빅데이터의 어두운 면을 극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우유 사 먹으면 우유의 유통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우유를 못 마시게 되는데 데이터에도 유통 기한을 두자 이겁니다.
아.
그러니까 데이터에 이 데이터는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놔두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데이터는 사라지게 시스템에서 영원히.
좀 딜릿, 네. 삭제할 수 있게.
네,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보안 관련 이슈들은 사실 그 특별히 막 이렇게 뚜렷하게 막 해결책은 없지만
아직은?
이게 밖으로 나가더라도 네. 어느 특정인 한 명에게 도움이, 그러니까 해가 돌아가지 해가 들어가지 않게
네.
않는 정보만을 조금 축적하는 이런 거죠.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의 어떤 뭐 정보를 쓴다든지 이런 것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이 조금 되고 있고요.
네.
그게 아니면 이제 일반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명암에 대한 이야기를 한 교수님의 강연으로 들어봤는데요. 어떤 뭐 정보의 산출, 활용이 능사가 아니라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장치의 마련도 꼭 네. 병행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IT 문화에서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정말 최대의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언제 섰는지도 모르는 글이라든가 마음에 안 드는 사진 뭐 이런 거 인터넷에 계속 떠돌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미 씨 혹시 뭐 그런 막 지우고 싶은
흑역사 이런 거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지금 사람 고용해갖고 진짜 한 1억 들여서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정보가 권력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빅데이터가 또 다른 권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참 이렇게 보면 걱정이 됩니다.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은 그 빅데이터 분석 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 자체가 어떤 권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 조금 아이러니한 문제를 얘기를 드리면
네.
우리가 사실 요금을 내고 통신사에 이제 그 통신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나다니는 위치 정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사실 통신사들은 그런 위치 정보를 통해서 상권 분석을 하거든요.
네.
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데 그 서비스로부터 창출되는 어떤 산출물인 그 부가 창출물인 어떤 그런 정보들이 다시 통신사에게 어떤 이익으로 돌아가는
그렇겠네요.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 괘씸하네 갑자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당연히 통신사가 어떤 그 사용자들에게 요금을 낮춘다든지 이런 어떤 서비스로 다시 돌아가야 할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빅브러더라고 사실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이제는 부의 차이, 어떤 빈부의 차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차이가 데이터가 있고 없고 내가 데이터를 가졌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보의 차이 때문에 오히려 그 계층 간의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뭐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이라는 책에 대한 말씀을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해주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교수님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까 소개 정미 씨가 해줄 때 저는 좀 감동했어요. 그동안 장애인의 도움이 되는 사회성 기술 향상을 위한 앱 개발을 진행하셨다고 네네. 적혀 있더라고요. 말씀을 주셔서 알았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앱 그러면 주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네. 그다음에 잘 팔리게 다운로드 많이 받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게 목적인데 사실 그런 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 스크립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몇 번 버스를 타고 그다음에 어디에 가서 내려서 뭐 이런 것들을 각각 이제 차례차례로 이제 그거를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그걸 마치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그림책 보듯이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순차적으로.
그것을 이제 앱으로 옮겨놨죠.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근데 이제 앱이 좋은 건 뭐냐면 위치 정보가 들어갔기
그렇죠.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거기에 갔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알 수가 있게 이런 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들도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건 정말 좋은. 네.
사실 마트 이용하기 최근에 이제 그거를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빅데이터 분야는 어떤 건가요? 이런 좋은 일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지금 그 현상을 볼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빅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빅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포부는 굉장히 높은데 네. 거기에 비해서 실제 많은 그 결과물들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많이 고민을 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을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조금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좀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 발전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살짝 좀 지금까지의 일을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정리를 어떻게 툴을 만들었는지를 적어놓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에 대해서 미래도 예측할 수 있고 미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나오면 더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그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뭐 기상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과거의 어떤 데이터의 패턴을 보고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이렇게 내일 비가 오겠구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뭐 그 과거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의미 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이제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는 과거를 분석해서 뭔가 보여주는 거와는 아주 정말 다른 어떤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이슈이긴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책 준비하고 계세요?
그 관련 뭐 책들은 준비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조금 더 그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인사이트들을 조금 그룹해서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책 나오면 저희 그 토요 인문학 초대석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네, 전주대학교 한동욱 교수의 안내로 만나고 있는 책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 읽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 드리는 퀴즈 잘 듣고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만나는 빅데이터 인문학의 두 저자는 800만 권의 책에서 지난 2세기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 10명을 뽑았는데요. 그 10명에 속하지 않은 인물은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히틀러, 2번 스탈린, 3번 버즈 올드린.
네. 잘 모르겠는 이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소하다 하는 네. 이름 네. 선택하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정답과 함께 방송 소감도 보내주세요. 1번 히틀러, 2번 스탈린, 3번 버즈 올드린.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사계절에서 나온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김광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정글 속 세상. 토요 인문학 콘서트 전주대학교 한동우 교수님과 함께 인문학의 최전선 만나고 있습니다. 책의 뒷부분을 펼쳐보면은요, 빅데이터로 보는 문화사라는 게 있습니다. 1800년부터 200년 동안의 흐름을 특정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요. 경제 부분을 이렇게 들춰보면은 석유와 금에 대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주 금이 앞서다가 1896년 골드러시 이후에는 역전이 되고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로는 석유가 앞서게 되죠. 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걸 유추할 수 있을런지 정미 씨 그래프 보셨죠?
네. 네. 사야 되나요? 골드 바나 이런 걸 사야 되나요? 계속 유지가 이렇게 되고 있네요. 네. 옛날부터 계속
안정자산을 위해서 네. 지금 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그 여기 내용으로 보면 아마도 그 1849년에 이제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있었는데 네. 그때 1953년쯤에는 거의 한 25만 명이 거기에 몰렸다고 합니다. 한 도시가 막 생긴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어떤 그 금에 대한 갈망이 엄청난 골드러시에는 골드의 이제 그 쭉 그 키워드가 집중이 됐다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오일 쇼크가 딱 나고 나서 이 석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되면서 아마도 그 중요성이 높아진 석유가 그다음에는 계속 높다가 그 뒤에는 이제 또 그 또 역전이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야겠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니체는 또 신은 죽었다 이런 말 했잖아요. 신이 데이터에 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그래프도 있습니다. 데이터와 신. 예. 보면 19세기 초만 해도 1000단어당 한 번 정도 신이라는 God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고 언급이 됐는데 19세기 말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1973년을 기점으로 데이터에게 밀리는 거죠. 종교보다 과학이나 기술이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신이 밀린 게 아닐까요, 교수님?
그게 아마도 이제 저는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제 막연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큰 비가 갑자기 오지 않을까, 재앙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는 데이터가 없던 시절에는 그냥 기도를 한다든지
네.
그 신에게 이제 이거를 간절히 바란다든지 이런 게 됐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두려움이 있었는데
네.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걸로 예측이 가능하네. 그럼 데이터를 기반해서 뭐를 해야겠네. 그러면서 오히려 데이터의 어떤 중요성이 더 중요해지면서 높아지면서 그 미래 어떤 예측 가능한 일에 대해서 신에게 조금 더 덜 기대는 게 아닌가.
아.
오히려 데이터를 더 언급하게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듭니다.
이 네. 통계를 보고 나서 이 신이라는 단어가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줄어들었나
네.
놀라웠는데 뭐 유토피아, 디스토피아에서 요즘은 데이터토피아. 저는 이 네. 새로운 신조어를 보고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데이터토피아로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빅데이터는 앞으로 더 넘쳐나겠죠.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빅데이터와 인문학의 협업은 아직 뭐 시작이다, 시작 단계다 그런
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 여기 앵그램 뷰어 같은 작업들을 하고는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작업들 자체가 인문학으로 어떤 연구하기 위한 토대 작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인문학 연구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가 너무 이제 자기 분야만 파고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드는데요. 오늘
네.
만난 빅데이터 인문학처럼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 앞으로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굉장히 그 가슴에 와닿는데요.
네.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처음 발표하면서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인문학과 기술이 만나는 교차로에 서 있다.
아하.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멋진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생각한 그 대학도 그런데요. 어떤 융합학문을 만들기 위해서 인문학과 기술을 굉장히 붙여놓습니다. 뭐 그 인문학 관점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사실 이게 화학적으로 섞인 게 아니라 그냥 떼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차로란 말은 뭐냐면 인문학은 인문학 길로 가라. 그다음에 기술은 기술의 길을 가라. 그러다가 서로가 만난 어떤 교차점이 있으면 그때 만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자.
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자.
어허.
그리고 또 우리 길을 가자. 뭐 이런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네.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이제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융합 학문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네.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억지로 붙이고 억지로 이 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서로가 깊게 연구하고 가다 보면 결론은 교차점에 우리가 교차로에 서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인문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툴이 연장이 네. 생긴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먼저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 맞습니다. 드네요.
네.
그 빅데이터라는 뭐 단어는 자주 들어봤습니다만은 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분야를 오늘 인문학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두 시간 네. 동안 함께 하셨는데요. 한 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청취자분들을 이런 기회로 만나게 돼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요. 근데 잊혀질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방송한 게 다 AOD에 남고 막 그래서
잊혀지고 싶으신가요? 벌써부터
네.
제가 혹시나 그 약간 틀리게 말씀을 드린 게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오늘 음성도 너무 좋으시고요. 네. 내용도 쉽고 재미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정말 네. 좋았죠. 어떠셨어요?
네, 맞습니다.
정 씨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빅데이터 이걸 하나를 다 뭉뚱그려갖고 모든 걸 표현하는 게 조금 불만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어딜 가도 감시 정말 제롬이 밴담이 네. 얘기했던 그 페놉티콘 네. 속에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나의 모든 걸 다 누군가 빼가서 지네들 이득을 위해서 취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걸 좋은 쪽으로 쓰면
네.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겠구나.
네.
조금은 더 협조적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면 얻고 갑니다.
네. 네. 빅데이터가 아직 뭐 그렇게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네. 함께 하시면서 아 그런 거 시로구나 하고 새롭게 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저희 프로그램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제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어두운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현재를 면밀하게 봤을 때는 개인의 어떤 정보 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 부분 오히려 발전이 더딥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에 대한 또 동의를 전부 다 받아야 되고
네,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규제가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 와서는 그런 그 두려움 때문에 가야 할 곳을 못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두려움을 없애고 좀 더 이제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어떤 빅데이터를 쓰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인사드리기 전에 퀴즈 정답을 정미 씨가 알려드리죠.
네. 지난 2세기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된 10명에 들지 않는 인물은 누구야? 3번 버즈 올드린이었습니다. 닐 암스트롱보다 19분 늦게 달을 밟은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세요. 책은 물론이고 데이터를 읽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활용도가 더 무궁무진한 그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인문학과 결합된 채 이렇게 설명을 아주 쉽고도 재미나게 해 주신 한동욱 교수님 그리고 남정미 씨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는 영문학의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그래픽 소설까지 문학의 숲을 가로지르는 풍성한 독서 여행이 될 텐데요. 문학의 역사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콘서트를 팔로잉 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2016년 봄을 맞아서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 특집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낭독 콘서트 윤동주. 청년 윤동주의 삶과 시를 낭독과 라이브 음악으로 만날 수 있는 무대인데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하셔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끝곡은 한동욱 교수님의 추천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박효신의 야생화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